오늘은 특별히 청년 2부와 3부에 등반하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등반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공동체에 대한 시각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연말이죠. 벌써 12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이 첫 주인데 연말이 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의 기분이 들뜨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여기 무대 앞에 있는 강대상 위에 올려져 있는 트리들을 보고 그 전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들뜬 설레는 마음들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길을 걷다 보면은 또는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면 캐롤이 벌써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야, 연말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12월 24일과 25일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핫플레이스에는 이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이제 붐비게 될 겁니다. 분명히 1년에 한번 경험하는 이 12월은 사람을 묘하게 기대하게 만들고 설레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크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 기대와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익숙함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익숙하게 되면은 곧그 안에서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또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개편을 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가 보금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 어떤 교제를 하게 될까, 나는 이런 팀을 만나면 좋겠어. 나는 이런 진장님과 이런 간사님과 이런 팀원들과 함께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 라는 우리 모두 각자의 바램과 기대들이 있습니다. 모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연말을 지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랬던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 올해는 틀린 것 같아. 1년만 팀 생활을 쉬겠습니다. 다음 개편 때 뵙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바램들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공동체를 찾아 나선 시간이 꽤긴 사람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청년 시절에 한 15년 정도를 계속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만나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 내가 정착을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땅 가운데 어디 있다면 분명히 그곳은 소문이 나도 진작에 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두 그곳으로 몰려갔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연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꾸는 공동체를 찾아 나서지만 매해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공동체는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각은 과연 건강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좀 무겁나요? 무겁지 않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딱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헬라어에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고대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중간태는 뭡니까, 목사님? 수동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분명히 수동태의 모습을 띠고 쓰여져 있어서 수동태의 의미로 해석을 했더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능동태의 의미로 해석을 했더니 해석이 맞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단어,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들을 중간태라고 불러야겠구나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태로 쓰인 단어들을 딱 보고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 수가 없죠.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봐야만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여기에 침노를 당한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단어가 수동의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능동의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어떤 의미가 더 올바른 해석인가를 오래전부터 쭉 고민해왔고 그 두 가지 해석에 대해 사람들이 의견이 갈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논란이 되는 말씀을 왜 오늘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어떠한 해석이 더 옳다, 어떠한 해석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능동과 수동 그 두 가지로 해석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해석이 옳은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언어 전문가 분들이 하실 일들이죠.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수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당하나니를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구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아멘. 자, 이 당하나니를 수동의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과 약탈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렇게 침략하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정서랑 이 해석은 좀 맞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좀 거부감이 들어요. 좀 이렇게 반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세상의 폭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약간 좀 거부감이 들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먼저 마태에게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로 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여기에 마태는 이 나라라는 단어를 바실레이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는 나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할 때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표현됩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왕이라는 바실레우스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왕과 왕국. 왕국은 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곳이죠. 그렇죠. 당시에는 왕이 모든 걸 통제하는 시대였죠. 왕의 주권을 통해서 제정해놓은 질서를 통해서 그 나라가 움직이고 유지가 됩니다. 마태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하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 땅의 세상의 폭력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권력과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1등이 되는, 그리고 약자들이 착취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존귀한 대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 대안적 나라였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와 질서의 힘 앞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주말이 지나 평일이 되어서 회사에 가면 또 다른 우리는 압박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마태와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제국의 질서와 그 힘 앞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본 현실은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기는 현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었던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크고 놀라운 일,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조차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음모를 꾸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마태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마태에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새로운 나라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질서로만 유지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기대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힘이 없는 나약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태의 심경이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2절까지 쭉 흘러져 이렇게 녹아져서 표현되고 있어요. 11장 2절부터 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듣고 그분이 기다려오던 메시아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의심 섞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불의하고 약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꿈꾸던 세상과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못 듣던 이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이것 또한 팩트죠. 이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실제로 현실 속에서 또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기대하던 메시아와 그 나라가 지금 내가 보여주는 나라와 다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갈대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의미하죠.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온 메시아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너희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돈과 권력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것들은 거기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슬픈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실망스러운데 그렇게 기대했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이라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고 알다시피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확장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뭐였죠, 여러분?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시킬 수 없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자기 만족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탄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원리로만 움직이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비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시간과 돈, 노력만큼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죠. 이곳은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고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낮은 곳에 가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 더 확실한 이유가 필요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엔 반대로 능동의 의미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어떤 학자는 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능동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태풍이 부는 날에는 거센 바람이 붑니다. 그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창문도 들썩거리고 나무들도 소리를 내죠. 이런 날에는 잘못하다가는 사람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거센 바람이 부는 날, 그 거센 바람 위에 나뭇잎 하나를 이렇게 탁 떨어뜨려 보세요. 그 나뭇잎은 그 거센 바람을 타고 휙휙 날아갈 겁니다. 이 나뭇잎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날아가지만 그 모습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들의 눈에는 전혀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나약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꼭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숭고한 마지막 목적이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은 잘못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생각과 기대가 산산이 깨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누가가 이러한 특성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아가지만 나에게 맞는 공동체와 내가 찾던 것을 채워줄 것만 같은 그곳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각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대가 채워지건 채워지지 않던 공동체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건 채워주지 않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나에게 맞는 공동체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교회에 다 사랑을 받으려고 와요. 그렇죠, 여러분? 관심을 받고 싶어서 간사님과 진장님과 리더들과 또 팀원들에게 나에게 좀 관심을 줘라는 그런 표현들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길 원해요.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랑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랑이 채워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 교회는 사랑이 아주 많고 넘쳐나야 할 것만 같은데 사실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사도 요한의 말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훈련과 인내가 필요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야만 할 곳이 위선적이고 부족하고 남을 욕하며 마음대로 하고 때로는 거칠게 행동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무슨 공동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끌어모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맞지만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배워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만나는 공동체에서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됨을 만들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지난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지나온 걸음 속에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걸어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외로운 순례자의 여행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동역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나라를 향하여 아름답고 힘차게 그 섬김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꿈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대와 설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등반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 청년 3부에서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철 목사님께서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